우리 아이들이 시니어, 고등학교 시니어 때 학교에서 주식 투자에 관한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의 로스 IRA 은퇴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로스 IRA를 가지고 있냐? 우리 집에도 아버지도 아빠도 그 주식과 관련된 그 어카운트가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스 IRA를 은퇴연금은 없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거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19살이야. 근데 19살짜리가 로스 IRA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500불만 로스 IRA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1000불 정도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 어카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만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다른 아이들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왔을 때 이제 한 아이가 자기가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가치 있는 것, 좀 저평가된 것,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위험 투자라는 거예요. 이 수익이 높지만 이거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뭐 잃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쟤처럼 이렇게 팍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어카운트는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이렇게 다 성격이 틀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요즘 한국 신문 경제 관계에 대한 그 기사들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잘 보시겠지만 삼전. 난 그래서 이 삼전이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10만 불이 안 되는데 이제 언제 이게 주가가 10만 불이 되느냐. 아마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주식 분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이거 다시 오르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난주에 이 삼성이 특허 침해해가지고 한 6천만 불인가 지금 그런 벌금을 선고받아가지고 아 다시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무엇이 저평가되었고 어떠한 주식이 오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요즘 유명한 사람들처럼 미리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스타트업이라기 그죠? 이제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오픈 AI가 인공지능의 선구자, 제일 먼저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두자고 그 회사 가치가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신문 기사였지만 우연히 그 챗GPT 그 오픈 AI CEO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주식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올 자기가 세웠는데 어떻게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CEO로서 월급이 얼마냐? 7만 6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 6천 불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기업 가치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분도 없고 또 월급도 자금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픈 AI의 CEO, 최고 경영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그 재산 가치에 비하면 하나도 수입이 되지 않는 건데, 이익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 오픈 AI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지분을 하나도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테슬라를 창업한 분이 이 오픈 AI의 자본을 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이 회사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비영리 기관으로 놔두고 이사들은 한 명도 한 사람도 지분을 갖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몇 년 전에 챗GPT AI가 전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도 지분이 없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울트만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살지? 알고 보니까 진짜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자기가 세운 회사를 잘 팔아서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초기에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했는데 한 회사에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작년 말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전체의 가치가 855억 달러예요. 뭐 이분이 다 이 855억이 자기 돈은 아니겠지만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여러분이 요새 많이 이용하는 우버도 이분이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우버에 이분이 초기에 10만 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가 1465억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미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에 토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챗GPT 오픈 AI에 대한 것은 자기의 어떠한 드림,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분처럼 뭐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려고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좀 바치려는, 좀 투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분은, 이 울트만이라는 분은 이 오픈 AI 챗GPT가, 지금은 챗GPT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죠. 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돈을 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단순히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곳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 박한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박한수 목사님이 이 천국에 대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감추인 부하에 밭에 감추인 부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이 박한수 목사님이 한 설교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또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 어떠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다, 행운이 좋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가는 중에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발견한 보화를 어쨌든간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다 동네가 좁은데 어떠한 밭에서 났다고 그러면은 거기 주인이 따로 있는데 하면서 뺏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그것을 발견한 기쁨, 이것을 소유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천국을 어떤 천국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 내가 이거 차지해야지. 이런 확신 하나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다 정리하고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보화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 영생을 그 천국을 믿는 믿음의 삶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보물을 세상의 어떤 보물을 이 땅에서의 줄기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것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풍족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말로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제일 지금 우리의 제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걸립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 도둑질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주고 주인이 어느 정도 나눠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숨기고 아주 숨기고 주인을 속여가지고 그 밭을 사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시대적인 배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어쨌든 간 그래도 이 농부는 그래도 양심적인 거고 남의 밭이어도 그냥 주스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진짜 그럴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페어 더미, 좀 쓰레기 같은 것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페어 더미에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 쓰레기 가운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반전인데 이 쓰레기를 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쓰레기만 샀지 보물을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의 주인은 쓰레기를 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판 사람은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 보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 팔았으니까 이 보물의 주인은 쓰레기를 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라.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왕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판결하냐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냐. 한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보물을 그 결혼한 두 사람에게 주어라. 자, 이러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예요? 땅에 묻힌 보화를 내 밭이 아닌 곳에서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 탈무드에 나와서 탈무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 내 밭이 아닌 곳에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가져가는 것 발견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임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탈무드에 보면은 아바 예우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바 예우다는 랍비를 아주 정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면은 나중에 랍비를 섬기는데 좀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어려우니까 자기 소유의 밭의 반, 자기 밭을 그 밭 중에 반을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랍비를 공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헌신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이 예후다가 아바 예후다가 나머지 반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암소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더 황당합니까? 아 이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반전이 있는데 이 예후다가 다리가 부러진 암소를 일으키다가 무엇을 발견하냐? 그 자리에서 보화를, 보물을 발견합니다. 아 암소의 다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보물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러졌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그 사자를 섬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자기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 비유를 드신다면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깔끔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다가 보화를 묻어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 몇 주 전에 유럽에서도 집 뒷뜰에서 또 뭐 어떠한 그 유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쓸 지렁이를 잡다가 중세에 묻어놓은 은 동전들을 발견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중세에도 막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재물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숨겨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야 될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작농들 가끔 다 그런 뉴스가 들리니까 소작농들의 그 마음속에 아, 내가 일하는 곳에서 혹시 오늘 좀 보물을 발견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투자할 것 아닌가? 이제 그러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도덕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미 준비된 완벽한 사람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샀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최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순종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결단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잣대를 드러댑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느냐? 너희도 죄 짓잖아.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사람들한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도덕적인 프레임, 어떠한 윤리적인 프레임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자신의 어떠한 기득권, 자신의 어떤 목적,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킬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그 기준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자신들하고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신들하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죄인들의 친구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도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완전합니까? 그들은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외식함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한 비난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마침 이번 주 스가랴의 본문이 새벽 예배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 가운데에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재건될 때에 그 지도자로 세움받는,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여호수아, 예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를 대적한다. 옛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그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막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까?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그 우상의 학문들, 점술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하실 때에. 불에 거슬린 나무, 그래요, 쓸모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세상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과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택에 순종하며 나가려는 우리들에게 너는 안 돼. 너 죄인이잖아. 너 옷을 봐. 너 과거.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하잖아요. 죄책감. 막 그런 것들을 막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가 남은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묻는 어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 천국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밭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의 밭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보물을 온전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발견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한 것, 세상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대요. seek 한다는 그 사람이 적다는 의미도 하고 find 한다는 그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적다는 거예요. 넓은 길, 사탄이 유혹하는 길은 쉽게 보이고 또 보기에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 화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냥 눈에 보이고 진짜 좋으니까 당장의 어떠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당장의 그 기쁨을 위해서 쾌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중독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중독을 못 끊어요? 그 당장의 그 쾌락, 그 끝나고 나면은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운데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잘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좀 화려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사장의 가문이고 세례 요한의 어렸을 때 그 삶이 다 구분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막 찾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 나다나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와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율법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 자체가. 예수님이 그러한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최악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최악이고 정말 밑바닥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전 이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밑바닥, 최고의 조롱,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당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것도 되는 거예요. 나는 밑바닥이에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았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는 좀 그래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지만 드릴 게 없어요. 나는 이미 끝이 최악이에요. 하지만 그 최악 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한 삶을 결단할 때 그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결코 손해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겠지만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온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신 줄 믿고 또 기쁨으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감추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천국을 소유한 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